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의 길을 걸더니 그곳에 미소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흥에 가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벚꽃과 알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종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시간상 한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서 나눠서 두 번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애굽의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네는 그런 출애굽 대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린 영광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송이 날 정도로 또 모세의 찬송이 이어지고 그 뒤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대한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후렴부 같은 그런 찬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끝부분 오늘 본문인 22절로 27절은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되는 날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3일 개월을 지나서 겨우 발견한 물이 하필이면 마시지 못하는 쓴물 마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물을 맛본 순간 그동안 그들이 기갈과 또 허기짐에 이 분노가 폭발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이렇게 됐지만 그 인토네이션은 어떻겠습니까? 모세,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랬을까요? 조금 상상해 보면은 눈이 핏발을 쓰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보이는 개처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육체적인 삶의 문제로 원망과 불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정적 해결 방법의 그 결과가 뭐다? 그건 원망이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마라의 웅덩이 같은 그런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적 선택이냐 긍정적 선택이냐.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좀 긍정적 선택을 했는데 그 긍정적 선택이 뭐였냐? 바로 기도한 일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부정적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항상 같이 다녀요. 온누이랑 같이 다녀요. 원망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반드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해결 방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기도로 우선순위를 삼았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끝난 거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서 원망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배웠다면 두 번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의 결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데 나무를 치고 그 물웅덩이에 넣는다고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물에 던져놓습니다. 하찮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선데이스쿨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순종한 자만 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생 따로 있어. 우리 장학금 좀 주세요 좀. 순종한 사람 알더라. 뭔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파장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잔치할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잔치집에 다 음식 내줬는데 뭘 내줄 거 기대하고 있으면 이쑤시개 주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술이 떨어지면 끝이야. 근데 마리아 모친이 예수께 말씀하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뭐랍니까? 예수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라 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뭘 명하죠? 물을 아구가에 채워서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잔치집에 사람들 물 먹일 일이 있을까? 이 잔치가 망하면 어떡해. 근데 갖다 주니까 먹고 나서 손님들의 반응은 야 놀랍다. 다른 잔치집은 흥이 익을수록 술의 질이 떨어져서 술맛이 별론데 여기는 갈수록 술맛이 더 좋아진다. 그랬을 때 하인들은 뒤통수를 긁적이면서 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순종한 자는 알더라. 그러니까 이 하찮은 명령이에요.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던져라 했는데 그 하찮은 거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 하찮은 일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또 지도자한테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은 말이 아니라 순종은 행동입니다. 모세에게 하찮은 명령했지만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또 기도에 확신을 갖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능력을 제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거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생각은 이건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또 통제하고 때로는 응답이 늦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혼내키고 뭐 지금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죠? 처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 빼고 지팡이를 던졌다. 뱀이 된 것을 다시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회복되고, 그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일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보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자는 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객들은 그 맛의 혜택만 볼 뿐이에요. 그렇죠? 아, 좋은 술이네, 혜택만 볼 뿐. 그렇지만 순종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본질을 바꾸는가. 그죠? 물이 포도주 때는 본질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순종하면은 본질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죄의 속성과 죄악한 습성들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로 여겨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라에서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그런 순종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순종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커스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막대기를 우물 웅덩이에 던졌는데, 그래서 달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원이 뭐겠느냐, 행동의 저력이 뭐겠느냐. 막연히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순종 안 하면 나한테 하나님 혼내낄 것 같아서? 누구도 순종하니까 그렇게 좋게 했다더라, 그래서? 사치산다가 다 나왔어요. 근데 답이 없어. 자, 답이 뭐냐?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원인과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합니다.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 속에 갇혀서 우리 현실에 나올 수 없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요?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죠? 순종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하고 약속을 시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한 것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의 이루기 그 자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주권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루어진 건 뭐죠? 땅이에요.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주님이 초림의 약속, 부활의 약속, 다시 안 하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3-3-4 그러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분명한 내가 보이리라. 근데 3-3-2는 몰라. 3-3-2가 뭐예요? 예를 들면 3-3-2.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찰하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이를 지어 놓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겠는데,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내게 부르시면 크고 작은 일든 뭐든지 내가 비밀하는 내가 보이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행한 것입니다. 이미 검증됐어요. 내가 순종해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경험해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근원이 되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1장 4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이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느냐? 거기 26절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합니다. 쓴물에 나무를 넣어서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물을 고쳤듯이 우리의 영혼,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하고 스스로 돌아봐 자각하심이 없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가 이 모형적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상징적 비유가 많이 있죠. 홍해를 가르게 한 모세의 지팡이나 또 법궤에 들어가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구리뱀을 달아올린 그런 나무, 그 나무에 달린 굴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치료되게 하는 그런 나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나무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마라가 상징된 것으로 우리는 눕기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흉년이 되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이민을 갑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이민을 갔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요. 결국 도양으로 돌아올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자부가 생겼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죠. 내 아들도 없고 너희들이 나 따라서 내 고향 땅에 온 줄 뭘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도 가서 새로 시집 가라 보냅니다. 그때 룻이 따라가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여기에 이 나옴이라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런 이름이 이민 가서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죠? 나는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나옴이가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오늘 마라라는 의미 알죠? 쓰다. 그렇죠? 불행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마라의 그런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준 자가 누구냐? 유력한 그 기업을 얻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 기업을 부를 자 보아스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됐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치유가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 마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게 하지 못할 쓴물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셨습니다. 열두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 내지는 죽은 자도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치료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도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의 도덕이 같은 그런 우리의 인격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를 연합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에게 붙잡혀 있으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 25절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친다? 시험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들을 시험하셨세 말하고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된 애굽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저를 애굽에서 완전히 결별시키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마라의 쓴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도록 템테이션과 유혹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검증하게 하고 테스트해서 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테스트고 트레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뭘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역시도 거절당하는 쓴맛을 맛봤어요. 형제에게 팔려갔죠. 또 원하지도 않게 그런 간통의 어떤 그런 혐의를 써고 옥에 갇혔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쓴맛을 맛봤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비판적, 부정적 평가를 맛보는 그런 쓴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습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습관,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뭘 통합니까? 용광로 같은 그런 테스트와 트레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이라도 그대로 원성만 있으면 정지해서 그것을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돌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나 재련소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것을 불순물을 걸러낼 때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할 때는 아주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조각도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부들려지고 쪼아지고 부서지면 거기에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아시죠? 그 다윗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큰 바위를 보면서 뭐라고 탄식했냐면 우와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다윗상을. 비 오는 날 구름 위를 오르면 거기는 여전히 파란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감, 또 우리 세슈마, 좀 이제 한두 달이면 따게 되는데, 이 다 서리가 맞으면 맛은 깊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연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 온 후에 새수는 더 자랍니다. 햇빛이 내리면 짙은 안개도 걷혀지는 것입니다. 구름은 해를 올라갈수록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눈을 들면 별은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등대일수록 더욱 뚜렷이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메아리는 더 크게 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듣고 끄떡끄떡 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훈련을 시켜서 그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물은 기회일 뿐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쓴물은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만 보지 말고 자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왜 나는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쓴물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을 나를 다루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검증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데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엘림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엘림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든 자들이 먹고 또 안락하게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오아시스를 주고 안식을 줬던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종 제가 그런 말하죠.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신앙하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슬로건이었어요. 현실이 얼마나 고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엘림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순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좀 더디더라도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다음에 하나님이 엘림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우리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마라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가까이에 두 시간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당하는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과 답답한 미래와 해결할 수 없는 힘과 전혀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마라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준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형편을 시험하려고 마라의 쓴물을 허락했다는 사실들을 내 관점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은 어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부정이 아닌 긍정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영적 습관, 두 가지 영적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뭘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진퇴양난처럼 배수진을 어디에 치고 홍해에 치고 거기 앞에는 애굽 군대가 쳐오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입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에서 죽게 하려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거기를 인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원망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모세의 긍정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 입술이 원망이 아닌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면서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엘림, 쉼터와 넉넉함을 주시는 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물이 없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만난 것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거기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거기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역사를 이룹니다. 진실로 믿음의 기도는 치료를 경험합니다. 순종의 삶은 치료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원망과 불평이 낙심과 절망이 좌절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마음의 질병이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환경이 육신의 모든 질병이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의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쓴물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면제된 자도 없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을 탓하고 또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준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될지를 잘 살펴서 모세의 긍정적인 선택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서 차후의 삶 속에서는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을 붙들고서 모든 인생의 마라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다시금 저 소망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